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연중 제15주이면서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 됩니다.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이 바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이고 또한 우리 본당의 이름이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성당이 되기에 오늘 대축일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는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강론 이야기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보다는 성 정화상 바오로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단 신심단체에서 정화상 바오로의 이름을 따서 화상 바오로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인성당들은 화상 바오로 성당 이렇게 이름을 따서 있기도 하죠. 왜 오늘 대축일 이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 아니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 되겠습니까? 보통은 대표 한 명만 뽑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화상 바오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조선교회를 넘어서서 19세기 동아시아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화상 바오로는 무슨 이유로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던 외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조선교회의 그 평신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톨릭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단 정화상 바오로는 집안 자체가 유명하죠. 그는 1795년 6월 5일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과 어머니 유세실리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정약종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성인으로 유명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인물들이 정약전과 정약용이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였고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었을 때 자산어보라는 어류도감을 만든 분으로도 유명하죠. 여튼 순교적 희생으로 진리를 증언한 아버지와 신심이 유달리 깊었던 어머니 유세실리아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도로 정화상은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앙을 깨우치고 받아들입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 때 부친과 친형 정철상 가롤로가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하자 당시 7살이었던 정화상은 누이 동생 정정의 엘리사벳과 어머니를 모시고 큰 댁으로 낙향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20살이 되었을 때 13년이 흘렀죠. 단신으로 상경해서 한국교회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리와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수년간 수덕을 쌓고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유박해로 오직 조선교회 한 명이었던 성직자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순교로 잃고 난 후에 좀처럼 부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조선교회에 다시금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정화상은 북경 주교를 상대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추진합니다. 정화상은 몇 차례에 걸쳐서 북경을 방문해서 북경 주교에게 성직자 영입을 청했습니다만 그 북경 교구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성직자를 조선으로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할 만도 한데 정화상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화상의 성직자 영입 운동은 마침내 보편교회, 즉 로마 바티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정화상이 그 정도의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깊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화상은 로마에 계신 교황님에게 직접 청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보편교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정하상은 교황님에게 보낼 청원문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저희들은 교황성악께 두 가지 일을 겸손되이 제안하옵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신부님을 파견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은혜요 크나큰 기쁨이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오나 이와 동시에 저희들의 욕구를 영속적으로 채워주고 장래에 있어서 저희들의 후손들에게 영신적 구원을 보장하여 줄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충분한 일일 것입니다. 정하상 바로의 이 청원문 원본은 지금도 바티칸의 고문서고에 아주 곱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상이 부탁한 영속적 구원을 보장하는 적극적 대책은 조선인 출신의 천주교 사제를 교육 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먼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나중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최영합 토마스 신부의 유학 및 귀국을 통해서 현실화되게 되죠. 이 청원문이 북경 주교의 동정어린 배려로 마카오의 교황청 소속 포교성성 동양경립으로 접수가 되고 포교성성의 움피에레스 신부 의견이 첨부되어서 마침내 1827년 로마 교황청에 접수가 되고 포교성성 장관인 카펠라리 주기경의 주선으로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의 선교사제였던 바르텔레미 브리기에르 주교의 조선 선교에 대한 자원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도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침내 1831년에 9월 9일자로 교황 그리고리오 16세에서 조선 교구의 설정이 세계에 선포됩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교구에 북경 교구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독립된 교구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선 교구 제1대 교구장이 된 브리기에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고 입국을 위한 긴 여행 중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하상은 그렇게 조선교구를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기회박해 때인 1839년 9월 22일 서소문 밖에서 부친이 순교했던 그 자리죠. 45세를 일기로 순교합니다. 그보다 두 달 뒤에 79세 노모 유세 실리아가 옥사 순교하고 다음 달에 누이 동생인 정혜마저 순교하면서 온 가족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순교자는 1925년에 복자로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때 이 103위 성인으로 해서 시성이 되셨죠. 정하상 바오로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 여러 업적을 남긴 인물이고 말씀드리다시피 19세기 동아시아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첫째로 그는 조선 교구 설정에 이 직접적 계기를 만들어낸 진보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졌던 이 박해 시대의 조선교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둘째, 정하상 바오로는 조선교구 설정 이후에도 이 조선교구로 부임해오는 성직자들을 계속 영입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 성직자들의 충실한 협조자로서 사목회장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서 한국 천주교의 발전에 지극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즉 1834년에 말에 중국인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를 비밀리에 영입하고 그 다음에 35년에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모방 신부, 36년에 샤스탕 신부, 그리고 마침내 37년에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를 영입합니다. 중국인 유방제 신부는 먼저 서양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목을 중간에서 회방하기도 했는데 조선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조선교회의 교우들은 그런 유방제 신부와 맞서지 않고 그 신부님을 또 잘 모시면서 동시에 뒤로 또 주교를 맞을 준비도 동시에 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방제 신부는 중간에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나서는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입국하는 일을 도우기도 합니다. 모두 사실 정하상 덕분이죠. 이라여 조선교회가 교구장인 주교와 사제 그리고 교구신자를 가진 온전한 교구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들 성직자를 협조해서 조선교회 발전에 힘쓴 사람이 바로 정하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바로 앵베르 주교로부터 속성신학 교육을 받고 바로 성직자가 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교적인 열성과 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 그리고 놀라운 신덕에 탐복한 앵베르 주교가 조선교회에 필요한 방인사제 양성을 위한 1호 사제로 사실 정하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1839년 기회박해가 일어나면서 앵베르 주교도 순교하고 정하상도 순교하게 되면서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뭐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교회 최초의 방해사제라는 이 타이틀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화상 바오로가 왜 오늘 순교자 대축일의 이름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나란히 언급이 되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상 바오로 같은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미사의 말씀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선 지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 독서했던 바오로 사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오늘 루카 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누구나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통 자체가 무조건 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세속적인 복이 무조건 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세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인 복이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인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고 또 그렇게 남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은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내 자신의 삶의 자세가 나를 하느님에게로 가까이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들은 삶에서 다가온 이 지극한 죽음이라는 고통을 하느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향하는 도구로 기쁘게 사용한 신앙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굳이 거창하게 목숨이 아니어도 좋죠.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일상에는 죽기보다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렵지만 그 고통들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이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을 좁혀두면 좁혀들수록 우리는 죽음 후에 하느님과 더욱 빨리 일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순교자들이 정신에 따라 대답한다면 넓게는 인생을 통해서 좁게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시간이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하느님께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